우리 이웃 동네인 철마 동네를 지나서 개울이 흐르는 산자락 한편에 보면은 양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전국에 이런 양봉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제법 추워짐으로써 이 양봉업자들의 손길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슬슬 월동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월동 준비는 주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꿀벌의 먹이는 형편을 살피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축한 꿀로 겨울을 버텨내야 할 꿀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꿀벌의 생태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교회의 생태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왕벌, 숲벌, 일벌로 분류합니다. 우두머리인 여왕벌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여왕벌이 없으면 일벌들의 수명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왕벌과 함께 있으면 일벌들의 수명은 2년 내지 3년간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벌이 이동하여 벌집을 나와 나뭇가지에 앉으면 그를 따르는 일벌들이 일제히 따라 나와서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 여왕벌을 중심으로 운집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일터의 주인공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벌들입니다. 일벌이 없는 벌집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꿀벌의 세계에 있어서는 일벌이 곧 교회를 유지하는 성도들입니다. 일벌이 지닌 다채로운 능력이 영토인 벌집을 유지시킵니다. 벌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도맡아 감당하는 자가 일벌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일벌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 일을 담당합니다. 여왕벌에게 로얄 젤리를 만들어 먹이를 주고 새로 태어난 알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합니다. 좀 더 크면 집을 유지하는 역할이 주어지는데 몸속에서 끄집어내는 밀랍으로 벌집을 만들고 보수하고 방을 늘리는 일을 합니다. 벌집의 냉난방도 전담합니다. 여름이면 날개짓으로 온도를 내리고 겨울에는 가슴 근육을 진동시켜서 열을 내어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주식인 꿀을 채집하는 활동은 알에서 깨어난 부화구 채소 20일 이상 지난 성인 꿀벌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외부에 나가 꿀을 채집하는 일은 가장 위험한 일인데 그 위험한 일을 절대로 어린 꿀벌들에게 맡기지 않고 성인 꿀벌이 맡는다고 합니다. 성인 일벌이 꿀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40회 내지 50회를 벌집과 꽃 사이를 왕래하고 또 꿀 1kg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지구 한 바퀴 거리인 4만 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새신자도 보살핌을 받다가 신앙이 성숙된 뒤에는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의 모습과 이 꿀벌 세계가 꼭 닮은 꼴입니다. 특별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벌집군 붕괴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벌집군 붕괴 현상은 꿀을 채집하려 떠난 일벌이 벌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여왕벌과 유충이 폐사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벌의 상징인 팽신도의 감소는 교회의 쇠퇴와 직결됩니다. 교회의 중대한 일은 소수의 중직자들이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를 살찌우고 셀방을 만들고 부흥시키고 유지하는 책임과 사명은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출산과 육아 교육과 훈련을 거쳐 직분을 맡고 각 분야에서 개개인이 크고 작은 힘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엄청난 부흥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벌집군 붕괴 현상이라는 아주 위험한 병이 한국 교회에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벌집을 나간 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일벌들의 천적인 말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일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 팽신도들의 천적인 이단과 거짓 교사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일벌들을 공격하는 말벌들처럼 귀한 일꾼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섬기던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심령을 죽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내세워 진리를 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르게 해석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을 거짓 선지자, 거짓 율법학자, 거짓 교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바른 복음이 아닌 여러 이론들로 각색이 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멸망과 화와 저주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7절과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케 하느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망합니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선포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와 요술자가 이러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는 불행한 일이 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평안해 가실 것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치시고 멸망시키셔서 바벨론에게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한 것이 참된 메시지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지고 그 말 믿지 마라. 우리나라 안 망한다라고. 우리나라는 평안할 거야. 안 망할 거야. 바벨론 왕 섬기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를 내가 연병으로 다 죽일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와 복술가 혹은 꿈꾸는 자, 술사와 요술자들이 평안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메시지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말씀이 예레미야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사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그리고 맹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얻은 복음을 왜곡하고 교모히 변형시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을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아주 비슷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복음에 쏘가 넘어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비슷해서 분별이 안 되는 다른 복음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한국교회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얘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즉 그리스도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엄중한 심판을 맹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세워서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을 가르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단과 거짓 교훈과 사욕에 물든 목회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율법학자, 거짓 사도나 교사가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따르니까 그것이 참된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혁명 사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뒷받침하는 소위 퀴어 신학, 교회의 예배를 약화시키고 율법화된 세마교육과 가정예배 등등이며 이를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유튜브로 유포하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된 어수선한 현실을 틈타서 이들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으면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및 미국에서 일부 주요 교단의 교권을 성혁명사상, 차별금지법, 퀴어 신학 지지자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이게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조짐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복음적인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며 또한 미래가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참된 모습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과의 순결한 사랑을 기록한 말씀으로서 대부분 비유와 반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비유하고 그 사랑의 대상인 술람이 여인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오늘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포도원에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랑스러운 포도원에 같이 가자. 이것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가수원을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포도원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너무 사랑하니까 포도원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 했다고 합니다. 기름진 옥토에 포도원을 건설하고 거기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 수고가 다 사랑의 희생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포도원의 포도나무 가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들이 모여있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예표하죠. 여러분이 앉은 이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비유한 것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누구도 아닙니다. 이 목사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요.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요. 권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요. 어느 뭐 특출한 사람이 뭐 재정을 많이 투자한 어떤 집사의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를 이 교회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일 때 이것이 교회라고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역사상 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의 공격을 교회가 엄청나게 받아봤습니다. 오늘 현대만 교회가 공격받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복음으로 공격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 사람들을 끌어내서 다른 교원에 빠지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잊지 못할 영적인 크나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선봉장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날 정오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을 보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핍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지상 안 계시니까.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는데 하늘에 들리는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진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는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행위는 곧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도원인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코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부부관계도 설명하면서 부부관계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영적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 예수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비유할 수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죠.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희생하고 그분이 섬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정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교회인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으시고 교회 주변을 거닐고 계십니다. 왜요? 도적이나 악한 것들이 들어올까 봐 주님이 친히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떠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된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없는 남녀의 만남은 고기 덩어리와 고기 덩어리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만남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 교회에서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포도원을 공격하는 적대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포도원이 교회를 자기 스스로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30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자신과 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지체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 자신의 피값으로 포도원인 교회를 일구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일반 빌딩이나 건물은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그것으로 세워지고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나 이단이나 거짓 선생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단의 권세, 거짓 선지자나 선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템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초창기에 한 병든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좁아서 이 소녀 한 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 찾아왔는데 교사가 나가서 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참 미안하구나. 나중에 다시 오렴.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가 없구나. 예배당이 너무 협소하단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교회를 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에게 보내는 짧은 유스와 동전 57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유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좁아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교회가 좁아 저 같은 사람이 없도록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주세요. 라는 유스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의 유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템플교회는 크게 증축이 되었고 남은 돈으로 그 소녀를 기념하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과 미국의 명문대학 템플대학이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작은 소녀의 유서 하나를 통해서 작은 소녀의 57센트의 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포도원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이 교회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1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자신과 솔로몬 왕가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 없애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한 말이에요.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에 몰래 들어와서 포도원 포도밭 그 뿌리 밑에다가 굴을 팝니다.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에 핀 꽃을 다 떨어뜨리고 포도나무 뿌리나 원줄기를 갈가 먹거나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우는 포도원에 골칫거립니다. 이제 숨어 다니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여우는 보통 교활하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짐승으로 뱀과 비슷한 동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교인 바리새인이나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할 때에 교활하다는 의미로 여우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여우를 잡아내지 못하면 포도원은 꽃필 때와 포도 수확기 때에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나쁜 방해꾼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고 포도원을 망하게 만들고 포도원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반드시 이 작은 여우를 포도원에서 잡아내야만 합니다. 본문 13절과 15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포도원인 교회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포도원에 아름다운 포도꽃이 피어있고 얼마나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힐 기약적인 꽃이 포도원 꽃이잖아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고 있다는 말은 주님과 교회 성도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발전해갈 사랑의 관계를 해방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작은 여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여우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깨어있으면서 해방자 작은 여우를 경계하고 잡음으로 포도원인 교회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기준을 직접 가르쳐주신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마귀의 옷을 입고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다 피해죠.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양같이 들어옵니다. 양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더 선한 복음, 더 정통 복음, 더 정의로운 교육처럼 보이나 그 속과 열매를 살피면 거짓 교리, 거짓 신앙으로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하며 엄청난 재정을 빼앗는 무서운 거짓이고 악법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이들을 삼가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하자면 교회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소 무거운 오늘 말씀이지만은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 40여 년 전에 약 40년째 전 1985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약 40년 전이죠. 인천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나경일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지냈다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더랍니다. 인물이 훤하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잘하느니 귤상제를 사다주고 금박 성경도 사다주고 교통비도 주고 하면서 아주 잘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내일 아침에 대통령이 베푸는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이곳에는 유명한 원로 목사님들만 초대받아 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젊으시지만은 너무 훌륭해서 자리를 예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꼭 조찬 기도회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참, 귀한 자리잖아요. 대통령과 함께하는 조찬 기도 자리예요. 또,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참 귀한 자리죠. 저 같으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니까 자꾸 가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라고. 그래도 갈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또 나타나서 자꾸만 가자고 조르고 매달리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래도 갈 수 없다고 뿌리쳤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간첩이더래요. 그 인천이니까 인천 앞바다가 바로 있잖아요. 인천바다에 조금만 가면 바로 이북이잖아요. 인근 인천 앞바다에다 간첩선을 숨겨놓고 주한장로교회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납치해서 이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이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는 막 수라장이 또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간첩이 뜻대로 안 되는 장로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일이죠.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납치해서 북송하던 중 납치된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이 사람도 잡혔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악한 여우 같은 사탄은 포도원인 교회를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세워 진리를 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르게 해석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인 거짓 선지자, 거짓 율법학자, 거짓 교사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단 사상들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리고 작은 여우라는 상징어는 교회 내에 존재하는 작은 제학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포도원에서 내쫓고 물리치고 경계하며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포도원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충만하게 피며 포도원의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서 꿀벌의 생태계가 교회의 생태와 참 많이 닮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왕벌, 숲벌, 일벌로 분류가 되는데 우두머리인 여왕벌의 존재가 꿀벌의 생태계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이 여왕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왕벌이 리더입니다. 여왕벌이 두 마리가 되면 반드시 분봉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요, 그 벌집을 양봉하는 업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버드나무로 있는 나무에 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벌떼가 막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벌떼를 벌집, 새로운 벌집으로 들이거든요. 양봉업자들은요. 그 분봉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 벌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더 잡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왕 벌 한 마리만 딱 잡아가지고 그 벌집 속에 딱 넣으면 전부 다 따라 들어옵니다. 여왕 벌에 따라서 싹 들어와요. 그래서 또 벌 한 통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분봉이 되는데 여왕 벌, 이 꿀벌의 세계에서는 여왕벌이 절대적입니다. 여왕벌이 없으면 일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고 여왕벌이 있으면 아주 긴 장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음식도 여왕벌만 먹는 음식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로얄 젤리라고. 그리고 일터의 주인공은 여왕벌이 아닙니다. 일터의 주인공은 일벌들입니다. 일벌들이 열심히 벌집을 만들고 벌집을 수리하고 벌집을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벌집의 체계로 말하면 꿀벌의 세계 체계로 말하면 일벌들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일벌들입니다. 이게 참 닮았어요. 일벌들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1kg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한 바퀴를 돈다 그러잖아요. 지구 한 바퀴를 돈다. 그래, 열심히 하니까 수명이 2, 3년밖에 안 돼요. 빨리 죽는 것도 말벌에게 뭐 잡혀 죽는 것도 있고, 허리가 잘려서 뭐 깨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꼭 꿀벌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벌이 이 말벌들이나 이런 벌들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이단 사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요즘 유튜브 이게 개인 방송국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상한 이론들이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별이 되면 여러분들 분별 안 돼요. 함부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경고입니다. 보지 마세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율법을 가지고 지금 갖다 대고 있습니다. 피해를 볼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를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피 흘려서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 이걸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으라고 했지 그냥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용서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이 여우를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쫓아내든지 없애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하니까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에 유혹받지 마시고 어떤 이론에 유혹받지 마시고 오직 주의 바른 복음,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